오늘 본문으로 누구의 명성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단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전제로 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앞에서부터 쭉 같이 훑어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어제의 내용이었죠. 주운 아이, 버려진 아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내용을 어저께 나눴고요. 또 오늘 본문은 그런 왕후가 된 예루살렘이 음행을 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어져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부정한 태생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하게 되어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들판에 버려진 존재, 이렇게 피투성이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1절부터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버려진 예루살렘이 이전에는 이방인에 속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셔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왕후의 지위에 올라서 그 화려함과 명성이 이방에까지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 완전히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내용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나라는 말로 해서 완전한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종교적인 음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 앞인 1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명성이 온 이방 땅에 이방인 중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14절에서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성과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이방 중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풍족한 은혜, 이 명성, 아름다움, 이 은혜를 망각한 채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답지 않게, 선택받은 민족답지 않게 이 은혜를 음행으로 갚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했다고 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먹어야 될그 양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명성, 아름다움, 화려함, 의복, 음식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명성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명성과 아름다움과 화려함까지가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선물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특히 재능과 성과가 많을수록 이런 모습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들, 화려하게 일하고 있는 그런 전도자들은 자신이 잘 갈고 닦은 그런 기술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도 보죠. 또 총명한 교사들은 그룹을, 어떤 사람들의 무리, 그룹을 다루는 기술을 신뢰하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을 잘 돌보는 목사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저는 못 봤지만, 성도들을 잘 다루는 목사들은 그냥 화려한 신방 기술, 그런 것들을 이제서 아, 내가 신방을 이렇게 잘해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잘 일이 풀렸어 라고 그렇게 의지를 하기도 하고, 또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은 그들의 그 사역을 마치 무슨 경영 기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해서, 실제로 그런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의지하고 그냥 그것만 의지해서 그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거나, 가진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사회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러지? 정작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공로라고 주장하려는 이런 유혹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장,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유혹,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이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너 받은 거 있잖아. 그거 누가 준 거야? 그거 누가 준 거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혼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 머리 좀 컸다고 너 혼자 그렇게 큰 줄 알지? 그거 너 누가 키웠는데? 어머니는 어머니께서 하신 그 일,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이 아내 된 예루살렘은 유명한 남편 때문에 자기가 유명해졌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냥 승승장구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냥 으쓱해져서 그 명성을 이용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고 내 이 명성에 취해서 다니기도 하죠. 그냥 어떤 형태든 성공이나 명성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런 아름다움과 명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가까울 만큼 그것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로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의 배를 불리기에 바쁘죠. 나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하는데 정작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칭찬에 만족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또 잠언 27장 21절에서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능력 있는 유명한 남편의 아내가 음행에 열을 올리면 그래서 남편에게 수치를 가져오면 남편의 기분은 어떨까요? 남편의 명성을 이용해서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다닌다면 이 남편은 어떨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음행을 저질렀다고 계속 되풀이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 명성이라고. 근데 너는 그거 갖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사랑이 그 죽어가는 그 예루살렘을 살린 그 자신의 사랑이 배신당하고 자신의 선물이 노략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이 그 우상들의 시궁창 속에서 조롱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적인 음행이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되게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굉장히 이 대담한 비유다, 대담한 설정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종된 존재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두 존재가 남편과 아내로 만났다. 정말 대단한 설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아름답게 하셔서 왕후의 자리에 올리셨다고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결혼이라는 은유를 확장을 해서 그냥 결혼에 그치지 않고 자녀를 낳는 것까지 포함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남편과 처음에 말씀드렸던 남편과 아내의 비유보다 그만큼 더 대담한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처음 맺었던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내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자녀들이 어떤 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녀들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9절에서는 자녀를 자기 집에서 내쫓는 것을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서 여호와의 영광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잘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감사함으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주는 모든 생명과 기쁨과 복에 이 자녀들을 바치지 않고 우상들에게 바쳤죠.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삼았죠.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신명기 12장에서 이런 일을 자녀를 바친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증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신 일을 그냥 그들 스스로는 그냥 작은 일로 여기고 그냥 계속해서 그 죄를 그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34절 그 뒷부분은 또 정치적인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위하여 길 어귀마다 누각과 높은 단을 건축하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과 앗수르 갈대아까지 심히 음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그렇게 음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27절에서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도 이방 너를 미워하는 이방 사람도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더러운 행실을 보고 부끄러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어떻게 저러지? 진짜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정말 부끄럽다. 분명 예루살렘은 구원자를, 구세주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서 강대국으로부터 구원자를 찾았죠. 이런 지주 없이, 이렇게 지주 없이 애굽과 앗수르와 바빌론 사이를 왔다 갔다 생존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음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 끝은 어땠나요? 파행을 맞았죠.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몫을 줄이고 그를 미워하는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갈수록 내용이 점점 부끄러워집니다. 정말 너무 두려워집니다. 내용을 읽을수록. 30절부터 3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그 직업적인 창기보다 더 천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무겁죠.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도록 이웃나라에게 선물과 값을 주었습니다. 창기는 돈을 받고 음행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오히려 선물을 주고 값을 치르고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씀을 하죠. 그들의 죄는 그들이 받은 모든 것이 남편의 관대한 은혜에서 왔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남편이 준 그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이웃나라에게 그냥 선물처럼 그냥 막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쓴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은 것이 바로 이들이 지은 죄인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이 낱낱이 까뒤집는 까발리는 이런 하나님의 고발 어떤가요? 정말 이 치욕스러운 수준의 이런 고발 어떤가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한순간도 살 수가 없겠죠. 이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한 거고 이거 잘못한 거고 이거 잘못한 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고발은 예루살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수치스러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그런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셔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은 것 같다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거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제발 기억해 줘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의 패역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시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죄만 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여태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에 반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나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그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그 존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마음 깊숙이 절절하게 다가왔던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피투성이가 된 존재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올 초에 3월에 아기가 나왔는데 그 아기의 그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더 와닿았습니다. 정말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안으면서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약간 그 폐에 조금 문제가 있어, 지금은 건강해졌지만 폐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한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나오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야 아이가 중환자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제발 건강해져라, 건강해져라, 제발 살아본다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비교할 수 없겠죠, 이 마음과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큰 사건을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음란한 길을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물론 기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다가와서 내가 지은 죄들이 정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들이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나를 억누르고 나를 좌절시키지만 그 크고 더러운 죄를 지은 우리를 여전히 더 크게, 그 죄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정말 좌절스러운 말씀이겠죠. 잘못만 지적하고 끝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말씀에는 이런 수치를 너희가 당했지만, 비록 너희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지만 내가 회복시킬 거야.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의 고백처럼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아무리 책망하셔도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고 다닐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 다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죽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좀 비슷한 단어, 발음이 비슷한 단어 같다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를 죽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게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며 또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나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시고 또 계속되는 선교를 위해서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영덕 울진 선교, 또 대만 선교, 또 앞으로 이어질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힌두권, 또 수도권 군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캠프를 위해서 또 소년부와 중등부의 캠프가 또 진행이 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가 주께 돌아오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